예레미야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11면에서 1112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야김 4년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4년이라고 하면 주전 605년쯤 됩니다. 주전 605년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애굽에서 군대를 이끌고 바로누고 2세가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바벨론 제국 군대와 싸움을 벌입니다. 그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승을 거두고 그 열세를 몰아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제 몰고 내려오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침공을 앞두고 있거나 1차 침공을 당하는 그런 시점이 여호야김 왕의 4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어디로 보내게 하신 거 기억나세요? 1차 포로로 내려갔을 때 이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라. 이 순서가 이제 예레미야서는 역사 순서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언제예요? 포로기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직 이제 1차 침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지금 포로기가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야김 왕이 이제 왕궁 안에 있고 뭔가 백성들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듣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3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이제 말씀을 두루마리에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못 쓰고요. 바룩이라는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본문에서 다 드러나 있는데요. 일단 그런 시기적인 배경은 여호야김 4년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제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라고 하신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죠? 왜 쓰라고 하셨나요?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그거를 듣게 하고 읽어서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돌이킬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또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아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드높으신 뜻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는,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내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리라, 말씀을 살아주리라, 복음을 전해주리라, 내 뜻대로 살아내리라, 이런 기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들에게 막 부어주신다고요. 유다 백성들 참 무심하고 안타깝게도 이거 못해냅니다. 못해낼 뿐만 아니라 아예 그거는 자기들 인생과 상관없다 그러놓고 말씀 제껴놓고 삽니다. 성경 펼쳐서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순종하는 사람은 만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가 네게 이런 말을 다 기록해서 가서 또 들려줘봐라. 혹시 소수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재앙에 대하여 듣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드린 걸 내가 깨우쳤으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리라 그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혹여 있을까 하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에 깊숙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마음의 뜻인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맑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용납해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적어서 이제 바룩에게 시켜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낭독하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음식이래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오늘 자기 친구였던 서기관 바룩을 부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죠. 기록해봐라. 그럼 뭐 자기가 기록하고 같이 기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낭독하러 가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못 가는 거죠. 왜 못 가죠?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앞장 20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 전할 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그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한 사람, 바스우리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두들겨 때리잖아요. 때린 다음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 문에다 묶어놓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사역이 22년째입니다. 요시아 제위 14년부터 지금까지 약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당했던 수모, 수치, 그가 당했던 핍박들, 사람들이 막 훈계하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방백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예레미야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겠습니까? 자꾸 망한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자꾸 이제 뭐 부흥회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쇠퇴할 거고 이제 부흥회 시대가 끝났다고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 아니에요.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22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제 예레미야 얼굴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만 하면 가가지고 두들겨 때리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피신에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을 감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대로 성전을 출입을 못합니다. 지금 무슨 날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언제요?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백성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거 유대력 7월에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용키프로 아시잖아요. 양력 10월입니다. 그때 자기도 올라가서 대속죄일에 가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런 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못 가는 겁니다. 누가 대신 가서 말씀을 낭독했나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걸 모든 성에서 모여들어서 이 성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낭독한 겁니다. 참 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여호야김 4년 7월입니다. 유대력으로.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그 다음에 9월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9월이요. 여호야김 5년 9월까지 이 일을 계속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들었겠죠. 이제 슬슬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의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르기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아멘. 있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갈 방백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야김 왕이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쏙 빠지고 일반 백성들은 뭘 선포했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안 듣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질까 될까라고 우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침을 뱉든지 욕을 하든지 그런 거 자세히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바로 이 말씀 1년 넘게 여호와의 전에서 선포할 때 별의별 일 바로 또 다 당했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서기관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거 이제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이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그는 누굴까요? 예레미야요.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아멘. 듣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를 비롯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가운데서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오늘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낭독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바룩이 낭독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익숙한 이름 등장하잖아요. 11절에 사반이 누굽니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성경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가 발견되죠? 토라, 하나님 말씀이 발견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었던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반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후손들인 겁니다.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사건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고 손자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 말씀인 거예요. 이거 얼른 들고 가가지고 서기관들 모아놓고 방백들에게 이걸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그러고 그걸 낭독하는 걸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초청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했던 바룩을 초청해서 또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이 있어야죠. 반응이 있어야죠.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선대에는. 자기들의 선조였던 서기관 사반, 율법책이 발견된 것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달려가서 요시야 왕에게 그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읽었을 때에 요시야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이 살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가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거 어떤 일입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있다.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않았으니 당연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재앙도 성취하실 거 아닙니까? 여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한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말씀 가운데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한 내용을 들을 때에는 그에게는 무슨 말씀으로 예언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히 그의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요시야 시대 때에 있었던 종교개혁 상황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는 지도층의 반응입니다. 특별히 누구의 반응이요? 왕의 반응이 완전히 상반된 길로 갑니다. 여호야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22절, 24절에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소도 작은 칼 아닙니까? 칼 가지고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서 9월이면 양력으로 12월입니다. 겨울 궁전에 앉아서 추운데 화로불 피우는 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왕의 태도를 보시고 이 백성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셔도 될 법한 일이겠습니까? 이 정말 여호야김의 이런 악행이 지금 이 한 사건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예레미야 26장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에 들리는 한 예언자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여호야김 왕 시대에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한 우리아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죠? 애굽까지 피신을 내려갔는데 오늘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엘라단이라는 사람 보내가지고 붙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를 하나님 전하는 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알기를 예 여호야김 뭐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죽여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이 여호야긴 그 다음 왕 여호야긴 왕의 그 외할아버지거든요. 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 가서 말리는 겁니다. 말리는 장면이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그마랴 예레미야 친구입니다.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 하여도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으며 사람들이 말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린다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귀와 눈이 가려지면 옆에서 아무리 충직되게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야김 왕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까? 이것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망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하니까 자기 알들을 시켜서 어떻게 하죠? 요 바룩하고 예레미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26절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젊은 날 20대의 청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를 노성벽처럼 강철처럼 강하게 너를 쓰는데 내가 너를 위협을 당할 때마다 내가 너 구원하여 낸다. 위협하는 손길로부터 내가 생명을 건져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 신실하게 그걸 이루어 나아가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사는 바룩과 예레미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린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세상에서 받는 핍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도 아니죠. 같은 유대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일을 앞장서서 한번 해보십시오. 앞장서서 뭐 하겠다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십시오. 누군가는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욕합니다. 왜 저러냐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숨어서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레미야처럼요.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서기관 바룩처럼요. 우리도 바짝바짝 이렇게 뭐 이렇게 잠깐잠깐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행사하면 이벤트 한다 그러면 뭐 하여튼 총력을 동원해서 이벤트 멋있게 딱 끝내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번 행사 참 멋있었다. 그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사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살아내는 게 훨씬 귀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드렸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다 끝장난 것 같잖아요. 왕도 이렇고 방백도 이렇고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서 눈이 다 가려져 있어서 그저 자기들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막 불을 켜고 일어나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보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종들을 감추시고 숨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모습들 보시고 좀 속상한 일이 있으시고 참 시험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리라. 나를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시리라. 나를 보호해 주시리라. 그러한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리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리라. 순종해 보리라.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 이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면서 힘을 얻고 이하로도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